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서 자기의 사역을 펼치는 그 첫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더라 하고 바로 세례 요한의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앞에 여러 많은 이름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한 이름을 보니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유다를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그 분봉왕들인 헤롯과 헤롯 빌립과 루사디아 같은 이런 분봉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도 오늘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뜸을 들인 후에 그 뒤에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온 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목적도 있겠지만 뒷부분까지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보다 더 큰 의미는 1절부터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오늘 성경이 구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였고 유다의 총독이었고 이스라엘의 분봉왕들이었고 대제사장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며 성공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궁궐에 살며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며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오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오늘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빈들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이곳은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 사막, 그리고 광야를 의미하는 곳이죠. 이 마른 땅과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끊어지면 그 하루를 살아나가기가 힘든,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도움만이 절실한 그러한 땅,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오늘 이 빈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시골 출신이고 그의 가정 환경이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절실히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궐이 축복이 아니라 유명함이 은혜가 아니라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그는 요단강을 두루 다니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분의 격에 맞는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제 올 텐데 그 격에 맞는 준비를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죄로 인해서 굽어질 대로 굽어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이 세례를 받고 구별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자라고 그렇게 죄사함의 세례를 오늘 이 세례요한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세례요한은 이사야의 말을 빌려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산과 골짜기와 같습니다. 높은 산과 저 깊은 골짜기가 차이가 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만큼 깊은 차이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와 남아서 버리는 자, 뺏는 자와 빼앗기는 자, 힘이 있는 자와 소외된 연약한 자, 자존감이 높은 자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이런 깊은 차이로 인해서 서로는 서로에게 오르기 힘들고 이 끝과 저 끝이 서로 함께 손을 잡을 수 없고 언어는 같으나 함께 이야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저 높은 곳에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골짜기 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굽고 깊은 그리고 아주 높은 산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그러진 이 시대의 상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낮은 골짜기를 메우셔서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모든 높은 것들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어셨고 높은 선생이었으나 낮은 자가 되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저 깊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서 높은 곳에 올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또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제자들과 오늘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어와 신분, 성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모습이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서 또한 경험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 그곳에는 이런 높은 자들의 낮아짐이 있고 낮아진 자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미하게 남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도로에 공사를 하며 길을 깨끗이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을 회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서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이곳에 교회로 또한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세례요한의 사명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의 모든 임무는 이 시대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곳, 높은 곳, 부흥하는 것만을 목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를 높여주는 예수님의 삶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예수님의 심판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빈들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빈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빈들에 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편한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좋은 곳이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곳이 축복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빈들이 맞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궁궐에 산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황제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려는 기도보다는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또 그런 교회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빈들 같은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며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주님의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초대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의 살기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의 굽어졌던 삶을 곧게 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이 하루를 힘있게 출발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붙들어 주셔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산업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